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진리를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청중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들 없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또한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두 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지막 시험은 앞에 두 시험보다도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허영과 사단의 속임수가 한데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시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 앞에서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지극히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할 때에 이 시험은 참으로 강력한 시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단과 그의 모든 압제에서 건져주셨지만 사단의 이 시험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더 이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의 삶들을 바라보면 이 시험은 참으로 강력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무서운 시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탄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은요, 인간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당신을 사랑한다면 왜 당신의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하여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에 담겨 있는 사단의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도록 하는 교묘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그 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약속을 불신케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인데 바로 사단의 노골적인 그 목적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섬기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결국 사단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이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키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일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단 자신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기를 사단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간 곳은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죽기 직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느보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구체적인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세상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찬란함들을 그렇게 보여준 이후에 사단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그 진리는 사단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줄 자격도 없고 또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재 사단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범죄하여서 죄 아래 있게 될 때에 불법적으로 그들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일시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또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하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속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shall not surely die.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그 거짓말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불행과 비참 그리고 이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시험에 빠진 결과인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참된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주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불을 보듯 그렇게 훤한 명명백백한 거짓임이 분명한 그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사단은 유혹하면서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찬란한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가운데로 떨어지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결코 변경하신 적도 없고 변경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속임수고 거짓이고 우리를 패망케 하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취하신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이와 같은 단호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혹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며 조금의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는 것을 즉시 아신 주님께서는 즉시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데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또한 그것을 생각한 그런 순간부터 이제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단호하였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곳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함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 요셉은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는 조금도 타협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즉시로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그 죄악이 우리를 패배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단호한 태도로 우리가 죄악과 또 세상과 또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단호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단호함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11절인데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죄를 짓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역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꾀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에 그것은 사단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사단의 유혹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임으로 우리를 설득할 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된다면 죄의 모든 그런 시험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즉시로 물리친다면 사단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날마다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재고하는 순간 사단은 더 깊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결국에는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그 즉시로 몰아내야 하는 것이고 단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얼마나 단호하게 이 사단의 시험을 대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10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에게 온전한 섬김을 돌려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몰아내고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잘 조명하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까? 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따르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이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보다는 세상은 악화 일로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마지막 시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패배를 당하여서 처절한 그런 상태 가운데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는 그와 같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칼을 들 수도 없고 또 칼을 휘두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아가서 일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로 다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발빠르게 나아가 그것을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요, 유명한 장군들이 나와 있을 때 그들은 정예 병들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오합지졸이 모여있는 그러한 대적 앞에 정예 병들이 자신의 나라와 그 명예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그 정예병 앞에서 정말 산산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숫자적으로 사단을 대응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제대로 칼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벌써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머릿속에서 다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부활 주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부활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관습을 철폐하기 위해서 매 주일 부활의 신앙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도 이제 죽어서 썩어지게 될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여서 곧 사라지게 될 그와 같은 장소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서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불멸하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여져서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장차 임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설교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참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세 번 언급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의 그 죄를 지적한 결과 그는 투옥을 당하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여서 그렇게 짧은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핍박과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눈 감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것을 불을 보듯 훤히 알 수 있었죠. 어린 아이조차도 알겠죠. 포악한 왕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왕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이제 고난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롯 왕의 그 죄를 지적하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이 땅에서는 짧았지만 그리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는 그 즉시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려졌고 그리고 지금 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사단의 그 유혹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말씀의 능력을 떠나서 결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단번에 시험에서 패배를 당하여서 그들이 죽음 가운데 처하여진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850대 1의 그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며 그가 사역했지만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가 탈진하였을 때에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그렇게 깊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으라고 그를 강권하였고 두 번이나 그 엘리야 지치고 또 탈진한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천주교회에서는요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근거가 희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에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지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은 실로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험에서 자유로운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그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허영과 화려함으로 유혹해오는 이 사단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오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라고 사단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은 지금 진척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여서 두려움이 없이 사단의 나라의 그 한복판에 그 심장부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하나님의 교회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서 썩어버릴 것입니다. 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것이며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쌓냐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불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실하게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 진리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헌신된 다수의 사람들이면 더 폭발적인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시간과 영광과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재능들을 세상에서 허비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약한 지친 그런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회를 가지라고 다시 생각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나간 날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과 앞으로 남은 날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절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때에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웨슬리와 같이 말을 타고 가면서도 지친 몸을 이끌고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실 때에 여기 그린빌에 세워진 지극히 작은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나라를 두렵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